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2일과 13일 전 세계에서 사상 최대의 동시다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기업과 병원, 공공기관들의 업무가 마비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등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만 99개국, 7만 5천 건이 넘는다고 보안업체들이 집계했습니다. 러시아, 영국, 인도, 타이완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국민보건서비스 NHS 산하 40개 병원이 진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랜섬웨어는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첨부 파일을 열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으면 감염되는 방식으로 급속히 퍼졌습니다. 보안업계는 지난해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훔친 해커 단체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 있다며 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한두 달 후 더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 미북 반관 반민 대화를 마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여건이 되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13일 귀국길에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대화에 참가한 미 전직 관리들은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으로 미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도 들고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13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방중 기간 동안 중국 고위 지도층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영재 대외경제상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 연락은 없었지만 종일 같은 회의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재 대외경제상도 13일 북한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을 지불한 싱가포르의 진포 해운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벗었습니다.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진포 회원이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돈을 송금한 것이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포 회원이 송금한 돈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진포 회원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나 만찬장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길 거절했습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전 국장과의 비밀 대화를 녹음한 기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제임스 코미는 언론에 정보를 흘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대화 내용을 담은 테이프들이 없기를 바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생생 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선물이란 것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기쁨이죠. 선물을 싫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뇌물이 아닌, 뭐가 됐든 순수하게 누군가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선물일 텐데요. 그런데요, 이번 주 미국의 한 항공사의 비행기 기장의 깜짝 선물이 화제였습니다. 지난 6일 이 기장의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예상치 못했던 안내 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 저의 100만 번째 승객이 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한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선물을 3개나 건넸습니다. 샴페인 한 병과 직접 서명한 항공권, 그리고 승객이 낸 비행기 표값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항공사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승객들을 다 기록했다는데요. 그 세월이 22년이나 됐고요. 이 기장의 100만 번째 손님이 지난 6일 바로 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장만의 감사 행사였을 텐데요. 얼떨결에 그리고 깜짝 선물을 받은 이 100만 번째 승객과 머리가 희끗한 백인 남성 기장은 기념 촬영을 했고요. 이 사진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퍼지면서 나흘 만에 190만 번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100번째도 아니고요. 10,000번째도 아니고요. 100만 번째 승객인데요. 이 미국인 기장이 어떤 자세로 운항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을 들어봅니다. 뉴스 풍경,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갈까요? 레오 세이어가 부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이런 말을 하죠. More than I can say. 들어보시죠.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오바마 기념관. 미국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알리는 기념관을 세웁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1939년 재임 당시 문서와 물품을 연방정부에 기부하고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건립기금을 모아서 뉴욕 하이드파크에 도서관을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기념관도 건립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의 미 대통령 기념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시스템에 속했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기념관은 개인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남부에 잭슨 공원에 마련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센터에 대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주 개념 설계도를 공개하고 나서 이번 주 이 같은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1955년에 제정된 대통령 도서관법에 따라서 퇴임 후에 직접 모은 기금으로 기념관을 지어서 연방정부에 헌납하고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해왔지만은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념관을 개인시설로 짓고 관리와 운영을 독자적으로 하길 원한다면 모금한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바마 센터는 7층에서 8층 높이의 박물관 건물이 본관 역할을 하고 단층으로 설계된 두 개의 건물은 도서관과 공연장으로 꾸며질 예정인 걸로 소개됐었는데요. 내년 초 착공돼서 2021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다섯 잔. 네, 주말이 되면 한 주간 쌓였던 업무에 대한 압박감에 해방되는 기분을 즐기려는 이 직장인 애주가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3, 4, 5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죠. 기분이 좋을 만큼 술을 즐기는 건 나쁘지 않지만 포금은 금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염려는 미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고교생 10명 가운데 6명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도록 포금을 하는 걸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번 주에 청소년 음주 행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미국 고교생 57.8%가 2시간 이내에 5잔 이상을 연거푸 마시는 포금을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포금은 미국 내 음주운전 단속 대상으로 삼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보통 미국 남성의 경우 연거푸 5잔 이상, 여성은 넉 잔 이상 마셔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한 달간 한 번 이상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고교생이 지난 1991년 50.8%에서 2015년 32.8%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포금을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국 내 고등학교 재학생 만여 명에서 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고요. 미국 질병예방센터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진행한 청소년 위험행동 설문조사를 분석해 나온 것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9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미국 시민 김학송 씨를 반공화국 적대 행위 혐의로 억류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또 다른 미국 시민 김상덕 씨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단 미국인 억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일자 보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선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 미한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 정책에서 최대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 북한에 손을 내밀려는 새 한국 정부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은 새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굳건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더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1일자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 대응하는 코리아 임무센터를 신설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정보관리들은 미국 중앙정보국 내에 유일한 개별 국가 전담 조직이 생긴 건 주목할 만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갖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얘기 좀 편하게 대화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수첩 열었는데요.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한국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들을 자세히 들어서 심층 취재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한 김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서 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국의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네.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기대를 좀 들어보셨죠?
네. 지난 9일 한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예,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런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 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사드 배치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새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당부하고 싶은 이렇게 듣고 싶어서 이번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전제로 하셨는데 어떤 네. 사람들인가요?
총 14명의 미국 내 탈북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 네. 가운데 한 8분이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취재에 응한 탈북자들 모두 20대 2명을 제외하고는 40대에서 60대 정도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황해도 해산 출신으로 2014년에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 김혜성 씨, 또 지난 2010년 러시아에서 미국의 난민으로 입국한 앤드류 조 씨, 또 북한 간부 출신으로 현재 미국 남부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 난민 부부, 또 2008년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현재 미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조은혜 씨 등이 인터뷰에 응해줬습니다.
네. 자, 취재 결과를 이제 좀 내용으로 들어봐야 할 텐데
네네.
탈북자들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강조한 점이 무엇일까요?
네. 미국과 한국이 더욱 강력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핵 문제요?
네. 북핵 네. 문제를 해결해 달라. 또 북한 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또 한국에 이제 정착한 탈북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이게 가장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밖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욱 강력한 안보 정책을 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가장 강조한 게 더욱 굳건한 미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핵과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런 거였는데요.
네.
2014년에 탈북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김혜성 씨는 새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힘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특히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미국과 함께 공조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항하지 못하게끔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6년 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제시카 김 씨도 미국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새 한국 대통령은 미국과 공조해 트럼프 행정부 임기 가운데 북핵 문제를 꼭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군의 탈북자들은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네.
미한 동맹을 초석으로 강력한 안보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주길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또 북한에 끌려다니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해 대북 억제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들이 네. 미국의 탈북자들의 의견 어땠나요?
네. 미국의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다 사드 배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단 한 분도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 없으셨어요.
네.
특히 이 북한 간부 출신이었던 아브라함 조 씨는 이 한국이 사드 배치에 따르는 10억 달러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는데요. 굉장히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으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 나온 말인데요. 한국이 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한국에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국방부는 사드는 미군 자산으로 주한미군 지휘 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 시설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그 대선 후보 1위를 달려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발언 때문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 후보는 대선 후 새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다음 정부가 북핵 폐기를 위해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내 탈북자들은 이 같은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우려하면서 사드 배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보 관련해서 사드 얘기 나눠봤고요. 인권 관련한 얘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네. 이 탈북자들은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며 새 한국 정부가 이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식량이 아니라 정보라며 이 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탈북단체에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반대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네.
한국에 정착했다 지난 2010년 미국에 온 탈북자 김영희 씨의 바람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정착의 힘은 교육인 것 같다며 새터민들이 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터민들이 대학 진학에 나이 제한은 없으나 장학금을 받는 데 제한이 있다며
네.
40대에서 50대 분들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남한 사람들을 위한 교육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탈북자분들 한 14분 가운데 8분하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네네.
지금 글로 정리를 해주셨지만
네네.
실제로 탈북자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감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특별히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더 그런데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네, 특히 사드 배치 또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대북 지원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대북 지원 재개해야 된다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많이 흥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또 사드 배치는 꼭 해야 되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 햇볕 정책 같은 대북 지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김정은 정권과의 조건 없는 대화도 적극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에서 사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탈북자분은 저한테 막 따지듯이 그럼 사드를 철회하면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건가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사드는 꼭 필요하고 한국의 새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유지해 주길 바라는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새 정부에 대해서
네.
특별히 또 사드 문제 이런 네. 것에서 왜 이런 우려를 하는지 그 근거가 뭔가요?
예,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앞세운 햇볕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렇죠.
더욱더 탈북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국 내 탈북자들은 특히 북한 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제재와 압박을 더 해달라.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북 지원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민간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 내 탈북자들은 대북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고 권력층을 유지하는 데 전용되고 있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탈북자들은 물론이고 재외 한국인들도 이번 대선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나이 젊은 한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졌고요.
네.
탈북자들 역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참 이 소셜미디어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네.
VOA도 저희가 취재를 했지만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보수 정당뿐 아니라 또 다양한 성향의 후보들을 지지했었죠?
맞습니다. 저희 VOA에서 이제 김영건 기자가 한국에서 취재를 했는데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내 4개 탈북 청년 단체가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네.
지난 4일에는 탈북민 1호 박사 출신이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등 탈북민 400여 명이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행사를 열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보수 정당 후보뿐 아니라 다양한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이번에 전화 통화한 미국 내 탈북자들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보수 정당 후보를 선호했던 것이 참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네.
흥미로우면서도 좀 아쉬웠던 점이에요. 사실 제가 8명을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 명은 그 김영희 씨라는 분은 사실 이메일로 주고받았어요. 그분은 전화통화는 원하지 않아서.
네.
근데 이메일에서는 그냥 제가 이제 간단하게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보고 새 한국 대통령이 바라는 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주로 그런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보내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취재 후에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 김영희 씨 같은 경우는 보수 정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었고 북한 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취재했던 사람들과 다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전화를 받아서 8명에게 그렇게를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취재한 게 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미국 내 탈북자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쪽을 지지하는 그리고 다른 걸 라는 그런 탈북자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네. 공교롭게
네.
상당히 그 강경한 보수 지지자들 인터뷰를 하신 거네요.
네,
네. 뭐 그래도 이것 또한 탈북자들의 목소리니까요.
그렇죠.
예, 지난 9일에 있었던 19대 대통령 사실 보궐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대통령 임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탈북자들이 거는 기대,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이나 바라는 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개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억제의 역할을 한국과 미국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좀 해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그 바람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가 심층 취재로 한 미국 내 탈북자들의 바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풍경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영국 가수 아델이 부릅니다. Someone Like You 들어보시죠.
I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ame true.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of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ll remember. Instead, you know how the time flies. Only yesterday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d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how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화가의 북한 그림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채하나 자아를 찾아서 전시회 소식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살 때 실종된 어머니. 어머니를 잃고 어둡고 우울한 사춘기를 지낸 20대 한국계 미국인 채하나 작가. 미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나고 자란 한인 3세 여성화가 채하나 씨는 현재 미서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촉망받는 신예 작가입니다. 채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예술 아카데미에서 미술 학사를 받은 후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 작가의 작품들은 어릴 때 실종된 어머니를 찾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 꾸준히 등장하는 어머니 혹은 작가 자신의 모습은 그런 오랜 여정을 지나는 동안 작가로서 느끼는 혼란과 아픔 등 번민을 보여줍니다. 1991이라고 적힌 샌프란시스코라는 제목의 그림 속에는 작가가 기억하는 어머니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담겼지만 그림 전체에 무겁게 깔려있는 짙은 회색 도시는 작가의 우울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 작가의 이번 전시회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제의 그림들이 소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채 하나, 자아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총 17점이 소개되는데요. 5점이 북한 관련 작품입니다. 2017년작인 한, 북한으로부터의 탈출, 박연미, 고요한 아침의 나라 등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채 작가의 작품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제목의 그림은 북한 보위부에 의해 체포되는 엄마와 엄마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소녀를 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거센 풍랑의 바다, 거대한 물고기들, 얼굴이 가려진 김씨 부자의 동상, 그리고 붉은 태양과 인민의 얼굴 등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탈북자들이 처해 있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관객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채 작가는 탈북을 시도하다 잡힌 북한 주민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았고 당시 느꼈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I started drawing more North Korea images.
채 작가의 북한 그림 가운데 북한 주민의 고통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은 한, 북한 사람들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피로 물든 채 절규하는 얼굴들이 화면의 절반으로 10여 개의 얼굴들 위로는 뾰족한 이빨을 드러낸 거대한 도깨비 형상이 등장합니다. 매우 끔찍하고 붉은 빛이 강렬한 이 그림은 채 작가가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북한 주민들이 보인 고통스러운 절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For them, kind of like God. So for their God to die is a lot. Plus their, you know, their lives are not easy. So I think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지도자의 죽음을 마치 신이 죽은 듯 받아들이며 통곡하는 모습은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처럼 느껴졌다는 설명입니다. 탈북자 박연미 씨의 초상화는 곱게 한복을 입고 자신의 경험을 눈물로 증언하는 탈북 소녀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렸다고 채 작가는 말했습니다. 채 작가는 아직 탈북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박연미 씨 등 탈북자들을 만나면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한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채 작가의 북한 그림은 지금까지의 탈북 화가들의 작품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휴스턴 한인문화센터 국지수 예술감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왔던 어떤 좀 북한에 대한 걸 주제로 한 어떤 그 작가들의 작품, 또 특히 뭐 탈북 화가들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떤 이 작가가 굉장히 굉장히 자기만의 색깔이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작가의 이런 이색적인 화풍은 그의 정체성 탐구 과정에서 형성됐습니다. 채 작가는 북한의 가족을 둔 할머니의 손에 키워진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면서 한국이란 나라를 배웠고 동시에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채 작가는 한국의 전통 민화에 매료됐고 민화의 화려한 색채와 기법을 자신의 작품들에 접목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민화는 조선시대 후기에 등장한 서민 예술로 보통 단순 감상과 복을 빌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졌는데요. 형식에 구애받지 않았던 채색화를 말합니다. 국지수 예술감독은 채하나 작가의 한, 북한 사람들이라는 그림을 예로 들면서 이런 민화적 화풍이 메시지 전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가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작품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북한 시민의 한이라는 그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말 어떤 우리의 민족적 아픔이나 또는 북한 주민의 그런 한내 그런 인권 상황들 정말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최 작가는 25일 열리는 휴스턴에서의 첫 전시회를 앞두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까지 매우 의미 있는 여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를 주제로 연 전시회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고 이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 작가는 자신이 오랜 여정 끝에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과 북한 주민은 한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all Korean, north or south, you know? It's just an unfortunate situation with the divide, but I think we are all connected in that sense, so we can help it.
최 작가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작품에 담은 이번 전시회 수익금 일부를 미국 내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조상진입니다.
네, 조상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1788년 6월 버지니아주에서 결국 헌법이 승인됐습니다.
이제 우리 뉴욕주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칫하면 미국이 뉴욕을 중심으로 두 세력으로 분리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1788년 7월 뉴욕주는 30대 27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헌법이 비준됐습니다.
에류크 웨인은 1789년 3월 4일 헌법이 발효하는 날을 대통령 선거일로 정했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헌법을 비준한 주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혁명전쟁의 영웅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대통령으로서 조지 워싱턴을 반대하는 선거인단은 없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자택인 마운트 버논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뉴욕에서 역사적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할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1789년 3월 4일 새 헌법이 발효되던 날 미국의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가 처음으로 시행한 일은 제헌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일이었습니다. 헌법을 비준했던 주들 가운데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뉴욕 같은 여러 주에서 국민의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을 헌법에 추가한다는 조건을 달고 헌법을 비준했기 때문인데,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인 만큼 이 새로운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권리 장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미국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인 권리 장전은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의 정신이라고 믿고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권리 장전에는 미국의 첫 번째 헌법 수정 조항인 10가지 기본 인권 선언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 집회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미국에서는 종교와 정부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정 조항 제1조는 또 의회는 국민의 종교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특정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평화로운 집회를 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정부에 자신의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정 조항 제2조는 조직 민병대 일부로 국민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평화가 유지되는 시기에 군인들이 민가에 유숙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정 조항 제4조에서 8조까지는 모두 형법상 국민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불합리한 수색이나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수색하거나 서류상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먼저 판사에게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판사의 허가문에는 경찰이 조사하려는 내용과 수색을 하는 장소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수정조항 제5조는 대배심의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배심이 먼저 증거를 검토하고요, 재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범죄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또 같은 형사법 위반 혐의로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거나 생명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정당한 보상 없이는 국민 어느 누구의 재산도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정조항 제6조는 형사사건에서 배심 심리의 보장을 비롯해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배심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배심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오랫동안 감옥에 수감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6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 수정 제7조는 민사사건에서의 배심 심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른 기관이 아닌 배심이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8조는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제9조는 헌법에 직접 기술되지 않는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헌법이 중앙정부에 제공하지 않은 권한은 무엇이든 주정부 또는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초기 13개 주 가운데 대부분은 1791년 말까지 권리장전을 승인했습니다. 수정조항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한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연방에 비판적이던 반연방주의자들도 자신들의 반대를 철회하고 새 정부를 수용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작은 문제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져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나쁜 상태로 굳어버리기 전에 미리 고쳐나가야 합니다. 새 정부는 출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내리는 첫 발걸음이 바르게 옮겨져야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 다음 대통령 또 그 다음 대통령들이 국가적인 과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100만 번째 손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했던 미국 비행기 기장의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사는 동안 100만 번째 만나게 될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도 그걸 계산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면 어떨까 싶네요. 마지막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앤디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문 리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ld dream maker, you heart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1년 5월 13일 오늘 가톨릭교회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피격됩니다. 1978년 제264대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된 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들과는 달리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오늘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교황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황을 쏜 사람은 23살의 터키 청년으로 밝혀집니다.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도소로 찾아가 암살범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이외에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랑과 용서, 화해 정신을 몸소 실천하게 됩니다. 1930년 5월 13일 오늘 노르웨이 출신의 북극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6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In 1930, Fridtjof Nansen died, leaving for others to continue his work for the refugees.
난센은 27살 때인 1888년 52일 동안 썰매를 타고 세계 최초로 그린란드를 횡단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 난센은 1893년 북극 탐험에 나섰습니다. 그는 전진이라는 뜻의 배에 프람호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 만에 북위 84도에 도착한 난센은 개썰매를 타고 북극점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 결과 난센은 1895년 4월 북위 86도에까지 도달합니다. 이 지점은 당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지점이었습니다. 이후 3년 만에 노르웨이로 돌아온 난센은 인권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로 잡혀간 독일군 포로를 풀려나게 했으며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난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난센은 19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북극 탐험가로 또한 인권 외교사절로 큰 공을 세운 프리드리쇼프 난센. 그는 1930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